디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6 이단에 속한 사람을 다룸 성경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보기로 합시다. 7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봅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 곧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봅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합해질 때 우리는 은혜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마음, 심지어 우리의 성격까지도 사용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어떠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속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근원이지 행동이나 과정이 아닙니다. 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과정을 구성하는 행동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위에 풍성히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속성을 사용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과정에 근거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뛰어난 저자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의롭다 하심에 관한 어떤 것도 쓰지 않았음을 알고 그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삽입하였습니다. 물론 의롭다 하심은 구원과 씻음의 문제에 어느 정도 포함되지만 바울은 그것을 7절에서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씻음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의 총체입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의 총체가 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 반면 은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그분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7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후사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반면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들이 됩니다. 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그가 자신에 관하여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체험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체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후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성숙한 믿는이로서 바울은 이미 그 소망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 체험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사도의 명령
3장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는 그러한 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변론들은 족보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며 분쟁은 변론과 족보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다툼은 빗나간 율법의 신화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에서 비롯된 싸움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율법은 복음의 단순함을 반대하여 서 있는 그노시스적인 유대주의를 위해 사용된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이 변론들과 족보 이야기들과 분쟁과 다툼은 모두 헛된 것, 즉 어떤 적극적인 결과가 없는 목적 없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서 강조된 긍정적인 것들은 강하게 계속적으로 단언되어야 하는데 이 긍정적인 것들은 그분의 의롭게 하심, 구원하심, 씻으심, 거듭나게 하심, 새롭게 하심 등의 행동과 함께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성령, 하나님의 인자, 사랑, 긍휼, 은혜, 영원한 생명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미덕을 가진 삼일 하나님이다. 그분의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더한 것으로서 생명에 속한 것들이고 생명나무에 속한 것이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상속하는 후사들을 산출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의견으로 짜여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죽이는 지식에 속한 것이고 지식의 나무에 속한 것이며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어떤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신약 경륜을 전달하는 건강한 가르침임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곡식의 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핵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줄기와 잎사귀와 심지어 껍질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껍질을 가지고서 다투고 분쟁하며 핵심을 소홀히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은 거룩한 계시들을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함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그의 비밀,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신약 경륜의 가르침의 내용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중심 초점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가르침도 다른 가르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나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합시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근본주의적이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다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 이외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성도들을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들이 침례받는 이름에 관계된 다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른 곳으로 빗나가게 합니다. 교리적인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회복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인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갈망하시는 것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돌리려면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어떤 설교자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감명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도록 힘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부터 사랑에 관한 뛰어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약 경륜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사랑에 관한 그의 메시지가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할수록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로부터 마음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사랑에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의하여 빗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좋은 부분에 관한 선한 가르침에 의하여 빗나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여 감동되었으며 그들은 이 장에 관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 생활은 소홀히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은 성경 중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의를 시편에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단지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는 믿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심지어 교회 생활을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을 비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와 피해야 할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단을 반대해야 하지만 이단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가르침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그것들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을 피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다룸.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비뚤어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따라 교회 안에서 당을 조성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적이고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앞절에서 언급된 그노시스적인 유대주의도 이것에 관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분열은 다른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10절이 9절 뒤에 나온 이유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주장하므로 분열되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단적이고 분열적인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고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열성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절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분열적인 사람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비뚤어져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므로 심각한 말을 합니다. 비뚤어져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른 길에서 빗나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면에서 망쳐지고 손상되고 파괴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깊은 속에서 정죄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참된 평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입으로는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나 마음 깊은 속에서는 의문과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을 떠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강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속에 참 평강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안에 정죄하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다투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책의 결론. 사도의 교통.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니고볼리는 마게도니아 남서쪽 구석에 있는 도시로 이 서신이 쓰인 곳이었습니다. 아데마와 두기고는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들이었으며 세나와 아볼로는 그들 독자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디도에게 그들을 돌볼 것을 명했으며 이는 두 무리의 동역자들 사이에 시기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그가 13절에서 말한 것과 관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계속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들은 주님의 종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했으며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문안.
15절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를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사랑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주님의 관심 안에서 주님과 하나였던 성도들이 고통받는 신실한 사도를 사랑한 것은 이 믿음의 요소와 역사 안에서였습니다.